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3절 한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로마서 6장 23절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중요한 얘기, 훨씬 치열했던 논쟁의 그 결말로서 등장한 것 같이 약간은 맥 빠진 느낌을 주곤 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얘기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익히 아는 사실이고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데, 이 로마서 6장, 즉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하는 이 싸움의 결론에 왜 이게 등장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23절을 그런 당연한 내용으로만 받고 그것이 여기 결론으로 등장할 만한 더 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이 결론을 맥없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23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20절 말씀부터 연결해서 한번 보기로 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상함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건 이미 이렇게 앞에 사망과 영생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죄의 삯은 사망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단순한 반복 같고 좀 맥이 빠지게 됐습니다만 단어 하나가 빠져서 더욱 그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23절은 우리말에선 빠져있지만 그 헬라어 본문에, 원문에는 이런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앞에 있었던 얘기에 근거로서 23절이 있다고요. 위에서 이미 낸 결론을 또 한번 강조하려고 반복한 것이 23절이 아니라 앞에 있는 얘기들, 즉 21절에 있었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는 그 마지막에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왜냐하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오는 이유, 즉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내용이 왜냐하면이라는 23절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에게 두 길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죄 아래 살 때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와 있을 때와의 차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며 살아야 할 우리를 권면하는 중에 그때 삶과 비교해보아라. 지금 너희가 신자가 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의 그 목적과 복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옛날에 죄에게 너희를 바치고 죄의 종으로 살 때 열심인 것 같이 이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너희를 열심히 드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해놓고 왜? 왜냐하면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가 근거가 되냐 말이죠. 그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운명과 죄 안에 있는 운명의 냉혹한 고정성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데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죄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면 죄값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얘기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죄 안에 있는 자의 가는 결국은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사망일 수밖에 없다는 건 그 가는 길 중에 사망에서 영생으로 나갈 수 있는 샛길이 없다고요. 이 길은 죄의 종이 된 자는 그가 어느 과정에 있고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든지 그 과정 모든 것들이 사망으로 가는 길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결론에 이르는 냉혹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싹은 그래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가 된 길도 또한 냉정하게 영생으로 가는 길로 그 길이 연결되지 그 길에서는 사망으로 빠지는 곁길이 없다고요. 이걸 강조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이라는 것으로. 왜요? 왜 왜냐하면이 등장했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로마서 6장이 도대체 무슨 얘기였느냐 하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크게 복음을 이해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고 있는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이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다른 선택이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를 울부짖어 보지도 않았고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즉각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공짜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은혜인데 구원 얻고 나서 왜 우리가 열심을 부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았는가? 내가 왜 열심을 부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하나 있고 그럼 도대체 율법은 왜 준 거냐? 율법의 진정한 의도가 뭐냐? 라는 질문이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은혜가 무엇이냐를 푸는 것이고 7장에 가서는 율법이 무엇이냐를 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야말로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문제, 6장 1절에서 나왔고 15절에서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그 과정도 영생으로 가는 길과 연결된 과정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사망으로 빠지는 과정이 없습니다. 죄 아래 있을 때는 아무도 거기서부터 영생으로 빠져나오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다 그를 사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냉혹한 일관성을 서로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답을 이렇게 하는 셈입니다. 너희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봐라. 은혜가 뭐냐? 은혜란 너희가 옛날 죄 아래 있었을 때, 죄의 종이었을 때 거기서 도무지 영생으로 나올 어떤 방법도 길도 없어요. 죄 아래 있으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길목이지 사망으로 가는 길과 영생으로 가는 길이 교차하는 건널목이 없습니다. 잠시 동안 같이 가는 어떤 공유된 길도 없다고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죄 아래 있으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일 위에 있는 이상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제 영생으로 가는 레일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레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뭐라고 자꾸 우리는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공짜로 왔으니 내가 놀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자꾸 묻는다면 바울이 대답하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내일 위에 올라와 있는 이상 여기서 사망을 열매 맺는 과정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망의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이 영생의 길에 들어와 있을 수 없고 영생의 길에 있는 자가 사망의 길에 들어가 있을 수 없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한 일은 이 사망의 길에서 우리가 영생의 길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옮겨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망의 길을 상상하고 사망의 길을 동경하고 그리로 나를 팔아먹는 것은 실제로는 팔려가지 않았는데 길을 멈추고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다고. 끊임없이 거기를 동경하고 끊임없이 그 자유를 소원해요. 그래서 신자들이 제일 미련하게 하는 기도가 뭐예요? 제일 미련한 기도가 죽기 5분 전을 가르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왜 필요하죠? 죽기 5분 전이 그동안은 이 길에 가서 놀겠다는 거 아니에요? 죽기 5분 전에 기차를 갈아타겠다. 기차는 갈아탄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길 속에는 사망으로 가는 길의 길목이 없어요. 그 중간에 사망의 길로 나갔다 들어오는 교차로가 없다고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사망의 길에 있을 때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냉혹한 일관성이라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생의 길에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은혜로 이 길로 왔다는 것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걸 게을리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내내 우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들이 나쁜 일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일도 아닙니다. 새겨 들으세요. 야, 우리 목사님 이게 나쁜 일이 아니랬다 하지 마시고. 여기서 있는 이것을 저질러서 지옥을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생의 길에 올라서 있는 자들은 그 길목에서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아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왜요? 이 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구원을 얻은 자들이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속에는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 속에는 거룩으로 가는 길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나면 그것은 영생으로 가는 길목이 아니라고 스스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신자는 한 번도 이런 고민도 이런 죄도 안 짓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라온 이 길, 우리가 얹혀져 있는 이 궤도가 어떤 궤도냐 하는 거예요. 이 궤도에서 사망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이 길에서도 여기 있는 것 같이 육체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길에서도 육체의 일을 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저지르는 이 죄들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저지르는 일들에 대해 로마서 8장 1절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밤낮 우리가 혼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로마서 이 6장부터 와서 6장, 7장, 앞으로 8장, 9장 나갈 생각을 하니까 아주 이가 다 갈려요. 설교를 살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대단히 많이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어떤 그 반대들을 영적인 반대들을 많이 느끼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 연약함을 느끼겠어요. 그럼 어떻게 더 이상 잘 설명할 방법이 없고 제 연약함을 더욱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 더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영생의 길에 올라서 있는 자들도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 있었던 육체의 일들을 행합니다. 수군수군하는 것이 있고 당짓는 것이 있고 투기와 질투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언제나 자녀들의 못된 짓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 자녀된 신분을 잃지 않는다고 그걸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걸로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죄란 언제나 하나님과 생명과 은혜와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 나쁜 짓을 한 걸 죄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우린 정죄함이 없어요. 분명히 단언하는데 여러분이 무슨 미친 짓을 해도 천국 가는 걸 취소받진 않아요. 그러나 매는 직사게 맞을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하라고요. 그걸 죄라 그러지 않아요. 그럼 이런 걸 왜 나열하는가? 내가 가야 하는 길, 영생의 길에 이런 육체의 일이 들어오면 내가 그것을 행하면 내가 가야 할 길과 그 과정 속에서 마땅히 할 필요 없는 짓,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 하는 짓을 흉내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이런 일들을 나열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졌다고 해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취소당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이 길에서는 절대 사망의 길로 못 가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도 이제 다시 절로 가지 않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취소시켜야 돼요. 이걸 아십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의 확실성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이 얻은 구원의 이 복됨을 아십니까? 그러기에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할 길, 영생으로 가는 길, 거룩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건 헛된 것이고 미련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며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을 추구했느냐 하는 것은 이 영생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도무지 도움도 되지 않고 그건 나중에 남을 것도 아니고 보람이 없고 의미가 없는 짓들이란 말입니다. 영생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여러분을 채찍질하도록 구원은 우리에게 의도되어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 기억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그때 죄종이었고 부끄러웠고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죄 싹은 사망입니다. 거기서는 벗어날 길도 없고 그 길목에서는 영생과 연결되는 교차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은 영생의 길에 들어선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관성, 이 양쪽의 길에 극단적인 대조, 서로 다른 길, 서로가 교차하지 않는 이 길,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의도들에 걸맞게 살라는 것이 로마서 6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아니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할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은 결국 사망에 이르거나 영생에 이르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이 두 길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에 이르던가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던가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구별을 해야 될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죄의 싹으로서 사망, 죄의 값으로서 사망을 누가 주는 겁니까? 더 우리가 깊은 질문을 하자면 지옥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옥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이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그 상업적 이유 때문에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을 대등하게 해놓고 영화를 만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엑소시스트라든가 오맨 또 뭐 있어요? 원초적 본능 이런 모든 것들이 악을 선과 대등한 세력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자칫 악은 악대로 세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불순종이요 배신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스를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지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형벌로 다스리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사탄도 그곳에 죄값을 받으러 던져질 것입니다. 그도 거기에 죄수로 갇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결국 인간이라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를 죄인이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일쑤냐 하면 죄에 그 자신을 맡기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가 있고 사이에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 중에도 그런 오해가 있고 불신자 중에도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식의 평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는 참 의롭다. 그는 참 용감하다. 그는 참 성실하다. 이런 표현은 신자는 다시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얼마나 선한지, 그가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그가 얼마나 성실한지, 그가 얼마나 고귀한 이상과 고귀한 인격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는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인간은 단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가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입니다. 그가 아무리 고귀하고 그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걸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과 하나님의 은사 안에 있다는 구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 우린 스스로 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린 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린 끊임없이 우리의 잘난 것을 치장하기 위하여 독립된 모양을 보이려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혼자 자립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기를 누구나 소원합니다. 애한테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학교를 들어가려는 이유가 그겁니다. 끊임없이 좋은 학교 가려는 이유가 그겁니다. 남한테 구걸하고 살지 말라 이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라도 네 손으로 벌어먹고 살고 네가 소원하는 걸 남의 도움 없이 다 얻을 수 있는 실력자가 되라는데 좋은 학교 보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덜 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줄 경건과 생명과 영혼에 속한 것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냐로만 판단합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하냐, 훌륭하냐, 괜찮으냐는 안 따집니다. 우리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쓸데없는 무모한 기도들을 하는지 빌립보서 1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의 사람들 빌립보서 1장 12절 신약성경 318페이지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은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반대파도 있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일하는 걸 시기해서 그의 일하는 걸 늘 마음에 좋지 않게 생각하다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기회는 찬스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뭐라고 떠들고 다녔냐면 봐라.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었다면 왜 감옥에 갖다 가두겠는가?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 언제 잡힌 적 있느냐?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갇히자 우리가 진짜다. 우리는 안 갇히지 않았냐?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바울은 가짜고 우리가 진짜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자 이번엔 바울을 인정하는 쪽에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칭송에 맞지 않던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잡혀서 하나님의 복음을 못 전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라도 하자. 그래서 이 좀 힘을 안 내던 그의 추종자들도 열심히 그렇지 않다. 우리 선생님은 진짜다를 증명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필요한가? 그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해서 보는가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족하고 사는가는 절대 평가 방법이 아닙니다. 사위 고르실 때 의사, 검, 판사, 그게 또 뭐 있어요? 목사는 또 안 부르죠. 이렇게 해놓고 저보고 무슨 뭐 결혼식 해달라. 이건 안 돼요. 이건 아예 하루 오지도 마세요. 이건 아주 가장 벌떼먹은 결혼식이에요. 서로 사랑했는데 신앙이 좋아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였다. 그건 할 수 없죠. 그건 할 수 없죠. 근데 그래서 골랐다. 그건 안 돼요. 참으로 치사한 겁니다. 제가 악을 쓰니까 저보고 뭐라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구를 의지해 살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연결이 되지 않는 꼴을 너무나 자주 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갑시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늘 확인해야 돼.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겸손을 떠는 게 아닙니다. 옛날 우리 6.25 일어나고 고아들이 많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사회가 살기 어려웠을 때 미국에서 많은 구호물자가 왔습니다. 그럼 구호물자를 누구에게 줍니까? 선착순은 어떻게 매깁니까? 가장 불쌍한 순서로 주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아부터 줬죠. 그래서 고아원 자녀들이, 고아원에 다니는 애들이 부모 가진 애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바울의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죄인을 구원하러 보내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보냈다. 의인을 부르러 보낸 것이 아니라 의인은 없는 거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자기 꼬라지입니다. 그의 능력, 그의 실력, 그의 성품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로만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간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 설교를 할 때 그가 공부를 많이 하고 박학다식하고 머리가 좋고 언변이 능하고 하는 자와 죽게 매어 달려 신음하며 쩔쩔매며 앞에 서는 데는 어느 쪽이 낫습니까? 물론 후자가 낫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이건 인간의 머리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똑똑하고 그의 실력에 의해서 짓거려지면 우린 이게 성경 말씀인지 본인이 만들어낸 철학인지 헷갈린다고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면 분명하잖아요. 전 저 사람께 아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목사들이 갖는 유혹은 뭐냐 하면 박사 되고 싶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그래서 신자들 중에는 짐진 목사에게 아첨을 한답시고 뭐라냐면, 우리 목사님 보통 사람 아니야. 목사가 됐으니 목사 안 하고 사업을 했어도 10대 재벌 안에 들었을 거야. 이거는 모욕입니다. 커다란 모욕입니다. 하나님께 모욕입니다. 다른 거 했어. 다른 거 할 게 없죠. 그저 그나마 목사라도 시켜줘서 그저 입에 풀칠을 하고 삽니다. 다른 거 했으면 벌써 깡통 찼죠. 그게 우리들이 자랑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가 어떻게 공부를 잘했고 어떻게 성실하고 어떻게 그는 근면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자기 치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로서 성실하게 사는 모습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치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도 필요 없는 자로서 독립된 존재로 자기 치장이 된다면 그는 훌륭한 사람도 신자도 아닌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16절 계속 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모델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의지의 화신, 성실함의 결과를 나타낸 그런 입지전적인 모델로 자신을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데 쓰임받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생에 이르는 길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사망을 향하여 가는 길과 교차되는 아무런 교차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짓는 것과 같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이 길에서 이탈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련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영생을 향하여 여러분을 떠밀고 있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워야 되고 여러분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 여러분의 허락하신 은혜의 그 주인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복이고 여러분의 자랑이고 여러분의 영광이고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아직도 얼마든지 불쌍한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길에서 여러분은 절대 돌이키지 마십시오. 미련한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생의 길에 섰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이 영광된 결과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로 열심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영광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안목을 갖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열심을 품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 우리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